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좌파와 우파, 마귀의 왼쪽, 하나님의 오른쪽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른쪽이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옳다. 하나님의 오른쪽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그 설교 제목을 듣고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교회 강단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정치 이야기는 정치인들이 하고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있어 왔고, 그래서 대다수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통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치가 아니라 신학이다. 교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 아니고 신학.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주제는 표면적으로는 정치 같은데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신학이에요. 오늘 다루는 질문들은 모두 신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뚤어진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룰 그런 그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우리 시대 현실에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언어를 빌려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좌파다 우파다,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마귀의 왼쪽이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으니까 목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된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추루스는 토탈 추루스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영역,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정치, 뭐 할 거 없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추루스, 전체적인 그런 진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저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 600페이지예요. 책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쓴 겁니다.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정도로 양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양이 이 정도로 많다. 한마디로 성경의 3분의 2가 국가 이야기, 정치 이야기예요. 전쟁과 평화 이야기가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다 살펴본 전부가 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흥망성쇠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국가와 정치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그런 분량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과 또 신약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영혼 구원만 외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단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랴 등 제가 한 10명 정도 이름을 댔는데 이분들이 한 일에 대다수 일이 뭐냐? 정치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 왕을 책망하고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우상 국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국가 정책에 맞서고 거짓 대언자들과 싸우고 사회의 불의와 부패를 고발하고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를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부도덕하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고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자 요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그 사회의 가치체계를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인간관, 세계관, 정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체계로 만드는 그런 일이 온전한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침묵은 곧 나쁜 일에 동조하는 거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이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그 말을 내세우고 그리고 뒤에 숨어갖고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말을 해야 할 때 목사들이 나서지 않는데 지금은 침묵이 중립이 아니고 지금 반드시 말을 해야 될 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잘 침묵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정상화될 때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학교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가르칠 때 침묵하고 있어요. 교회 해산법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종교의 자유가 흔들릴 때 대다수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좌경화가 돼서 완전히 망할 지경에 이르는데도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침묵의 끝은 뭐냐? 그 목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교회가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고 만다. 네 번째, 양떼를 보호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가서 보면 목사는 양떼를 늑대, 이리로부터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늑대, 성도들을 물어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늑대나 이리가 영적인 형태로 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상의 형태로 옵니다. 이념의 형태로 오고 그 다음에 정치의 형태로 오고 벽의 형태로 와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려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영혼을 잘못된 교육으로 빼앗아갑니다.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죽고 있어요. 또 교회의 자유를 옥죄는 잘못된 그런 제도나 법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파멸시키려 하고 성도들을 망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자녀 또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합당하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바로 이러한 말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이 한가한 때였으면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좌파다 우파다 그렇죠.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이제 아닌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가하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심히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상이 좌경화되고 법이 좌경화되고 교육이 좌경화되고 심지어 교회가 다 좌경화돼서 거의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가능한 우리 힘으로 기도하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세대가 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를 잃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자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자유, 마음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국가가 빼앗아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정치 연설이 결코 아니다.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체 성경은 무엇을 옳다 그러고 무엇을 그르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신문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신 말할 수 있는 문제, 학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정치인이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들, 신학적인 말씀들, 교리적인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우파가 뭐고 좌파가 뭐고 그 다음에 큰 정부가 뭐고 작은 정부가 뭐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파는 옳다고 이야기하냐,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양 정치사에서는 좌파 우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 말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국민의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전통 질서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오른쪽에 앉았고, 이 모든 거를 그냥 한꺼번에 순식간에 혁명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정치사에서 우파와 그 다음에 좌파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단순한 좌석의 배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두신 그런 증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어원을 가서 보면 옥스퍼드 사전이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Right, 우파라고 하는 건 right이라는 거예요. Right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옳다, 바르다, 좋다, 곧바르다, 그렇죠? 적합하다, 어울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Lef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보시면 비뚤어졌다, 약하다, 어리석다, 마비가 되었다, 그래서 절뚝거린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올바른 것이나 올바른 기준에서 left,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예, 떠났다고 하는 것이 이 left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 예, 의롭다, 이걸 영어로 righteou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right에다가 wise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합이 된 건데 이게 옳은 길, 옳은 방법이라는 뜻이고 이 형용사가 명사로 바뀌게 되면 righteousness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righteousness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많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 이거는 100% 옳은 거 이야기할 때 그거를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Right, righteous, righteousness.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ight hand, 오른손이라 아니면 오른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right hand는 두 개가 다 됩니다. 오른쪽도 되고 오른손도 되는데 우린 지금 보통 오른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옳다, 오른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뭐라 그래요? 바른손이라 그랬잖아요. 바르다, 옳다, 바르다. 이게 right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나온 거예요. 오른쪽. 이 길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살아가기에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 이와 같은 가치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은 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외다는 좌우가 뒤바뀌어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꼬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톨이, 외롭다, 외골수, 외지다, 이게 그렇게 뭔가 꼬여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말에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좌파 우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다. 여기 이거 왼쪽 오른쪽 이거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관과 가치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과 역사관과 이런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 왼쪽, 그른 쪽의 가치를 추구한다. 지금 전도서 10장 2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셔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왼쪽, 여러분이 right hand, left hand라고 해서 영어를 쭉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상은 하나님의 왼쪽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48편 10절은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다. 주의 오른손, right hand에는 의, righteousness가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나만 보여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right hand, left hand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견해 이런 거 할 때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거, right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연한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파, 우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런 가치, 올바름의 가치, 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진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좌파, 레프트는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거, 약한 거, 어리석은 거, 다 마귀의 것 아니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진영이다. 그래서 이 right라든지 left라든지 이런 것들 말 자체가 이미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여호수아 1장 7절, 역대기하 34장 2절 그러면서 성경이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가서 보세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가치인 율법,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이라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의 가치, 오른쪽의 가치하고 왼쪽의 가치를 구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좌우 가치사의 중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투표장에 가서 좌든 우든 찍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말로는 좌나 우나 안 된다 그러고 중도를 한다 그러는데 중도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든 아니면 마귀의 가치든 둘 중 하나지 중도는 없는 거예요. 투표장에 딱 가서 여러분이 어느 쪽을 찍느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마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양심에 손을 대고 그리고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이제 가치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좌편향된 이런 세계관과 인생관과 그 다음에 역사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그 본인들의 좌편향된 이런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망쳤는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회개보고할 그런 날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좌파 우파 이야기를 했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요. 다 좌파로 태어납니다. 좌파,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다 왼쪽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니까 그것이 매우 좋았다 그랬어요. 굿. 그 무슨 얘기예요? 옳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라이트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죄인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왼쪽에 속한 사람으로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자, 오른쪽에 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삐뚤어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레프트 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에서 레프트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왼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따라가냐? 좌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공짜를 좋아,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남이 주는 걸 받아 먹는 거, 이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좌에 속했기 때문에. 또 남의 것을 탐을 냅니다. 부자를 시기하고 그래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또 권위에 반항합니다. 부모든 교회든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신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 몸은 내가 정한다. 여러분 아이를 이제 뭐 한 일주일이고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가서 낙태를 시키고 죽여요. 왜 그러냐? 내 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좌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생명의 이 신성함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이 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상주의에 끌립니다. 모두가 평등한 천국 같은 사회를 누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런 말에 아주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훔치고 떼쓰고, 여러분 아이들 다 게으르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공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이 다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듯 죄인은 죄들로 넘쳐서 흐르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 좌에서 우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의 의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러운 것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이와 같은 칭의의 행위가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구절 가서 보시면 죄하고 의가 딱 대조가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덩어리인데 근데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지금 죄와 의, 여러분 죄의 좌파 우파 딱 이렇게 대비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이 딱 대비가 돼서 나와요.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내 계좌로 들어와서 내 의가 되는 그 일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다시 말해 좌파로 왼쪽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거를 칭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런 의, righteousness,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신분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말해 마귀의 왼쪽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는 모든 방향이 180도 바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왼쪽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왼쪽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구원받으면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 이런 거를 추구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서 의롭다고 여겨졌으면 이제 우리가 사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그 의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인생관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정치관과 이런 모든 세상을 보는 그런 관이 옛날에 마귀 쪽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옮겨져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것을 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날에 과거의 왼쪽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일이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가치관, 세계관, 정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왼쪽에 속해서 마귀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일요일은 교회에 갑니다. 영혼 구원이 어렵다고 저쪽에서 뭐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왼쪽에 있는 죄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 따로 세계관 따로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 생겨서 한 사람 안에 두 사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좌쪽에 속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쪽 이런 거 하는 쪽으로 나가서 그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이런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원받았다 이거 확실하면 그럼 그냥 어린아기에 불과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남에게 국가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자립해서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 많이 가진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내가 자족해야 되겠다. 평등하게 모두 분배해서 나눠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체리티 자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신론적 이상주의 그게 공산주의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현실주의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이상주의 여기에 빠져갖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정부 차원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정부가 있고 큰 정부가 있는데 자 개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하듯이 우리의 정부도 큰 정부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나온 거예요.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서 공무원 수를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2025년 지난해 공무원 연금 그 연금 그거 적자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정부 재정으로 10조를 갖다가 메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재정으로 9조, 그 다음에 내년엔 10조 이렇게 이게 늘어나갖고 앞으로 2065년까지 40년 동안 얼마를 갖다 메워야 되냐? 637조를 갖다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 연금만 그런 거예요. 공무원 연금. 여러분 이 637조가 지금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너무나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놔서 그 공무원들 연금 주는데 국민의 세금을 저만큼을 갖다 넣어야 된다. 그 다음 거 가서 보시죠. 이건 아마 MBN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적자가 늘어나는데도 개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은 다 누가 내야 되냐?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의 정부, 우파,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정부를 주장하냐? 정부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작아야 된다. 우파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다, 죄인이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큰 권력을 넘겨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에게 큰 권력을 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만 되는 거예요. 권력이 분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첫째, 국방을 통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는 일. 국방해야죠.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치안과 사법으로 악인들 처벌하는 경찰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정한 규칙을 세워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이것만 해야지 이 나머지는 다 누가 해야 되냐? 개인이 해야 되고 가정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고 시장이 해야 되고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부가 줄어드니까 공무원수도 줄고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책정이 되고 규제가 적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는 더 넓게 더 커지게 되고 이런 정부를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부입니다.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거. 여러분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이에요. 개인의 행복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개인의 자유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이 말하는 정부는 그는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커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규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압박하는 그와 같은 이런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에 좌파의 정부는 큰 정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선한데 사회의 구조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선한데 사회의 구조가 나쁘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구조를 바꿔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주택, 무상교통, 기본소득, 청년수당, 농민수당, 어부수당 뭐 등등 해서 정부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한마디로 정부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점점 정부가 커져서 이렇게 정부가 커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정부가 차지합니다. 정부가. 그럼 뭐가 돼요? 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정부에게 손을 내 정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게 기도하는 거. 직장을 잃었어요. 그럼 어딜 찾아가요? 정부한 찾아가서 정부한테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부가 고쳐주겠다고 해서 정부한테 찾아가잖아요. 또 늙으면 정부가 부양한다고 또 약속을 하니까 이런 사회에 속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 완전히 다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셜리즘, 사회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믿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부가 다 모든 걸 해주겠다고 해서 사람들 다 인본주의적인 이런 그 사회주의자로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영국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그래요? 사회주의, 이슬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다 내몰고 모든 것을 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커지면은 나타나는 그러한 그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사무엘기상 8장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재판관들의 시대 맨 마지막 재판관으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데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 왕을 요구합니다. 왕.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에 대한 그런 규범을 거기 사무엘기상 8장에 이제 줍니다. 11절에서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는 강력한 정치체제,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진 느슨했어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 낳고 그러면 아이들 뭐 마음대로 일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쓰고 또 왕의 일하는데 부역자로 쓸 거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과자 굽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일꾼으로 삼을 거다.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갈 거다. 너희 곡식의 11조를 취해 갈 거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엄청 걷어 갈 거다. 그 다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사무엘기상 8장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정부가 커지면은 그럼 거기 속한 사람들이 그 정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고 그 결과 결국은 나중에 포로 생활까지 가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큰 정부를 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그 큰 정부의 종이 된다. 모두가 그 안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정부는 반드시 전체주의 독재로 갑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법칙이에요. 이거 의견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100% 검증이 된 역사의 법칙이 뭐냐, 정부를 크게 하면 반드시 그 정부는 전체주의 독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천국을 약속해요. 좌파는 늘 천국을 약속하면서 시작해요. 구호가 좋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렇죠?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다 좋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한 거하고 다 똑같아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고, 신세계가 열린다 그러고 천국을 약속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의존과 마약화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풀고 그리고 혜택을 나눠주죠. 사람들 처음엔 의심하는데 곧 돈 무료로 나눠주는 거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결국 끝에 어떻게 돼요? 마약처럼 중독자가 됩니다. 왜 안 주나? 그리고 돈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짜 돈을. 자유보다 무상 혜택이 더 달콤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동기가 다 사라져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료로 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좌파는 그 책임을 어디에 넘기냐? 기득권 세력에 넘깁니다. 부자, 기업, 그렇죠? 보수 세력, 그 다음에 종교인이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 노인과 청년, 남자와 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고 통치하는 게 그게 좌파들의 핵심 전술이다. 네 번째 단계는 표현과 사상의 통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반대 의견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혐오 표현 금지법, 허위 정보 금지법, 역사 왜곡 금지법, 뭐 5.18 같은 건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혐오 금지하자는데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누가 무엇이 혐오인지를 결정하냐, 누가 결정하냐, 이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결정해요? 정부 권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 권력이.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 또 뭐 비판적인 유튜버라든지 또 비판적인 교회 이런 목사 이런 거 입을 막는 이와 같은 정책을 이제 펴게 되고,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예요. 세금이 폭증하잖아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세 이렇게 돼서 사실상 재산 몰수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규제 때문에 몸살이를 하고 있고 힘들어서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이 사유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여덟 번째 명령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이게 정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인의 거를 도둑질하는 거다. 여섯 번째 단계는 사법부와 그 다음에 선거를 장악하는 거예요. 법원, 검찰, 선관위, 경찰을 다 자기 편으로 채워버리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야당과 비판자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일. 이게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베네수엘라처럼 부정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마두로가 졌는데도 선거 조작을 해서 마두로가 이긴 것처럼 해서 일당 독재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주의 독재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전체주의의 끝판에 도달하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쿠바가 그렇고 여러분 위에 있는 북한이 그렇고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렇고 캄보디아가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이 전체주의가 완성이 되는 순간에 이걸 다시 되돌리는 일은 역사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길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정말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에 건국이 돼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이제 수립했잖아요. 1950년 6.25 동란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막아내고 그 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일으켜한 그런 정말 좋은 나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좋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밤에도 나가서 돌아다니고 안전에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 여러분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광복 이후 끊임없이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저 조선을 이렇게 추앙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가 6.25 동란입니다. 그 자체가 좌파들의 공산주의 좌파들의 시도였잖아요. 1980년대 이후 운동권 세대가 사회 전반에 이제 침투해서 학생 시절에 익혔던 주체사상, 종속이론, 반미주의 이런 걸 가지고 정치,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시민단체, 심지어 교회까지 다 파고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선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공영방송이 거의 다 좌편향되어 있고 지금 종편 방송들도 점차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전교조가 다 장악을 해서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왜곡된 그런 역사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민노총이라고 하는 데가 노동계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강성투쟁으로 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나오는 뉴스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복지가 지금 폭증을 해서 무상급식에서 시작해서 무상교육, 청년수당, 농민수당, 기본소득까지 계속해서 돈 풀잖아요. 또 지금도 또 돈 풀고 있잖아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등이 끊임없이 시도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가 이 자리에서 그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반미 친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25 때 이 나라를 누가 구해줬어요?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죽고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게 미국인데 지금 미국을 멀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지난 4천 년 동안 핍박하고 죽이고 침략하고 했던 그 중국, 그 중국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를 침략해서 그렇게 못 살게 된 북한을 가까이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속한 겁니다. 오른쪽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박탈이 되고 있어요. 사유재산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으로 사실상 몰수가 되고 있고 기업이 엄청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 모든 이유가 좌파들이 큰 정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게 지금부터 6천년 전에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작전 항상 이런 방향으로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 8장에 마지막 단계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단계에 거의 이르렀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왼편이 아니라 반드시 오른편에 서야 된다. 오른쪽에, 바른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우파가 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파에게도 부패가 있고 탐욕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옳은 거예요. 방향.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취하는 그런 방향, 사람들에게 자유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방향,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좌와 우 사이에 중도라는 건 없다. 못 지키는 것은 가능해도 중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 보시면 반드시 하나를 찍게 돼 있지 안 찍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중도라는 건 불가능한 거다. 중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저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어요. 이게 중도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습니다. 이게 중도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것, 올바른 것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는 거다.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쪽에 속한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그런 그 가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다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회개 보고할 날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평생토록 좌의 가치,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쪽에 이런 쪽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 보고해야 될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 해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느 쪽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에 자유로운 그런 국가를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본어게인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올바르게 투표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외치는 그런 쪽에 우리가 서야 된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하나님의 옳은 거, 옳은 거예요. 옳다, 바르다. 바른 것들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 마귀에게 속한 거, 인간에게 속한 거, 자기 스스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쪽에 속한 거, 이런 거를 추구한다. Right, 옳다고 하는 거, 바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